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공평한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나요? 오늘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곱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야곱에 대한 성경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보다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야곱이 나온 성경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50장까지 있는 창세기를 반 정도는 읽어야 했을 텐데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내용이 많고 조금 길긴 해서 한 주 동안 다 읽기에는 살짝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성경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적용 방법이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들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편이었고 어른들은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에 점수를 적게 주는 편이었어요.
네, 이수인 자매님은 가족들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셨네요. 참 좋은 나눔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는 시간이었네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삶을 나누어 주신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이수인 자매님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관련된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지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도 나누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인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엇을 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간절한 기도 끝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토럿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아버지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몹시 고픈 상태였죠. 에서가 말했어요.
야곱, 내가 만든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사냥을 다녀와서 그런지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
그러자 동생 야곱이 말했어요.
형님,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그럼 죽을 드릴게요.
에서는 배가 고픈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고 죽을 먹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을 때였어요.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가로챘어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결심했어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진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을 가는 길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꿈에서 깬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라반 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야곱은 가족을 먼저 출발시키고 혼자 얍복강 부근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죠.
함께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서 그 사람의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었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이랍니다.
네, 야곱 이야기 잘 들으셨죠?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말씀은 무려 25장에 걸쳐 길게 소개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야곱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야곱에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에 소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두 아들만 있었고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네요. 오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곳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은혜 집사님을 통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의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좋지 않더라고요.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에는 그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곱도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험했었는데요.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하는 편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들들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자, 그럼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는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더 큰 미움의 불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요셉 저 녀석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도 미운 꿈을 꿨잖아. 정말 미운 짓만 골라 한다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꾼 또 다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형들, 내가 이번에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의미의 꿈이었지요.
그러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형들은 둘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말았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좋아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똥 맡은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애굽 왕의 꿈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애굽에 닥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애굽 왕은 요셉을 지혜롭게 여겨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모든 땅을 요셉에게 맡겼답니다.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게 해달라며 절을 했답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죠.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로 인해 복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복수할까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 두 분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가족을 모두 살리고 자신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막내딸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저희 언니와 오빠들은 그런 저를 질투하지 않고 잘 돌봐주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저희 형제들이 저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겼다면 두고두고 원망하고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속상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이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또 나누고 싶은 다른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눈에 띄게 요셉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야곱도 부모의 편애로 인해 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게 되고 말았는데 자신은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편애로 인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지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과정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셉이 다른 나라의 노예 신분에서 총리가 되고 기근 속에 굶주린 가족들을 모두 살리게 되었죠. 이것은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까지 모진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요셉처럼 이 땅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받은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겠지요. 요셉이 온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요셉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는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꿈 이야기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에 더 큰 미움의 불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뭐라고? 그럼 내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요셉. 저 녀석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도 미운 꿈을 꿨잖아. 정말 미운 짓만 골라한다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꾼 또 다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또다시 말했습니다.
형들, 내가 이번에 꾼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는 의미의 꿈이었지요.
그러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말았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을 좋아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왕의 술을 맡은 신하와 똥 맡은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애굽 왕의 꿈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애굽에 닥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애굽 왕은 요셉을 지혜롭게 여겨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모든 땅을 요셉에게 맡겼답니다.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게 해달라며 절을 했답니다.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날을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죠.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로 인해 복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복수할까봐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도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신방예배 조바울 목사입니다. 와, 환호도 좀 한번 질러주세요. 자, 오늘 우리 강사무엘 형제님, 우리 지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잘 지내죠?
네. 네. 네.
자신이 이게 가장 잘한다. 이것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라고, 이것만큼 최고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저는 이제, 잘하는 걸 얘기할 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러네요.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좀 굶는 거, 그 금식하는 거를 저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나도 잘하고 근데, 싶다.
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야 돼요, 목사님. 네, 저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좀 어릴 때 뭐 밥도 못 먹고 학교 가고 좀 많이 굶어서 다녔어요, 제가. 네,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나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제가.
아, 그렇군요.
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저는 지수 자매님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많이 굶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역효과로 저는 먹는 것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구나. 그렇죠. 네,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잘못 배우고.
저는 뭐 네. 잘한다라고 말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헬스라는 운동을
운동.
저는 한 5, 6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 운동하는
그쵸,
거.
근육 운동하는 걸
무거운 거 들고
네,
역도 역기 들고 하는
그쵸,
거.
그런 무게를 늘려가고 하는 것들을 한 5, 6년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한테는 좀 잘하는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가장 전문 분야에 있었던 어부, 이제 물고기 잡는 거죠. 어부 베드로 이야기예요.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고라 이제 곧 가고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강사무엘 형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위기와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북조선 인민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수자매님, 우리 강사무엘 형제님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베드로 형님의 이야기네요.
우리 베드로 형님, 자 호칭을 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자매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셨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맞네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고 말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때마다 이렇게 베드로 형님이 큰 위로를 주었어요.
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아.
이런 일들이 저의 삶과 도구로서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거죠.
아,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중에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형님도 나랑 다를 곳이 없네 뭐 이런 건가요?
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뭐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 베드로 형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실수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 이렇게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돌아올 때가 더 많았어요.
와, 아이고, 그 두 분 모든 시작부터 귀한 신앙 고백,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나눠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지수자매 사모 형제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 뒤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 것이죠.
네, 맞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갈릴리 호수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밀치니까 호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배 두 척이 갈릴리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의 배였던 거군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요.
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너는 갈대가 아니다. 반석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으로 그걸 바꾸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의 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네, 그 베드로의 배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거죠.
갈릴리 호수 위에 띄어진 배에 올라타서 호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네요.
딱 맞아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요, 목사님. 아니,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밤이 새도록 밤새서 물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수고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물을 또 거의 다 씻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바다에 그물을 내리려면 다시 배를 끌고 나아가야 되고 들어오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는 것인데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엄청 힘겹고 또 번거로운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잖아요.
네.
반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자연스럽게 목수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잘 알았겠지만 오브일은 약간 몰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부의 일을 지시하고 있네요.
네, 어부 경험이 없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어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베드로 형님이었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어부 일은 제가 더 잘 알죠. 오늘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다시 가라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부예요. 당신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마음 상하셨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다 해봤지만 선생님이 그러라고 하시니 비록 내가 그물을 다 씻은 마당이지만 좀 귀찮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중요한 말 해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이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거네요. 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네요.
밤새 그물을 이곳저곳 안 던져본 곳이 있겠습니까? 다 던져봤는데도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바다 가운데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한참을 더 노를 저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던졌을 텐데 아마 깊은 데로 가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뭔가에 홀린 듯이 깊은 데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기에 그물을 내렸는데 지금 또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두 배에서 끌어올리는데 두 개 배에서 끌어올리는데도 그물이 무거워서 들려 올려지지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배들까지 전부 다 와서 물고기를 도와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으로도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 시대 때의 은혜를 정말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상식과 경험,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런 믿음의 기적을 방해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 내가 좀 아는 것. 내가 좀 경험해봐서 나 다 알아. 난 신앙생활을 꽤 했어. 나 예수님 안 지 30년이 됐는데 우와, 기적 같은 건 없어.
진짜?
네,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헛소리 하는 거야. 내가 더 잘 알거든. 이런다는 거죠.
우와, 너무 우와. 표현을 너무 잘해줬어요. 하루를 믿었더라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일주일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이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내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냥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사탄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하면 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라고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안 믿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고 말할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지수야, 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지수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준다면 진짜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 거고요.
맞아요. 그 한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믿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교훈의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두 번째 교훈은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 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문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었잖아요. 베드로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신기한 거죠. 우리 같으면 야 신난다,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속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와 엄청나게 많이 잡았네, 와 너무 좋다, 완전히 신받다 하면서 기쁘게 춤을 추고 감사하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8절의 말씀 우리 사무엘왕 선생님 읽어줄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대박 났다, 이제 내 인생은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신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저였으면 저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물고기를 많이 먹어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를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좀 물고기 몇 마리는 좀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이렇게 엄청난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막 말하면서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풍하고 울려라 웃음이 터지네요. 맞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물고기 몇 마리 나눠드릴게 하면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이랑 가깝게 지내야겠다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랑 다니면 큰돈 벌 수 있겠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이 없을 것 같아. 굶어 죽을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8절 말씀 사무엘 형제님. 우리 10절의 말씀 지수자매님 한번 읽어줄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물고기를 몇 마리 더 잡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더 깊은 차원으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그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결과였잖아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한다고 해도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손에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허탈감 뿐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나 허탈한 마음뿐이죠.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차원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물이 찌도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고 높고 위대하고 길이와 깊이가 제한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생각으로만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땀과 수고로 양식을 얻으려 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빈손과 허탈감 뿐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너무나 허탈한 마음이 들고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깊은 차원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고 높고 위대하며 길이와 깊이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혹여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감동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